남에서 북으로 하늘에서 땅으로 생명을 전합니다.
사랑과 믿음으로 세우는 생명의 강.
온 땅 구석구석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믿음의 사람들을 만납니다.
고난 속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을 만납니다.
복음으로 하나 되는 온 세상의 교회를 만납니다.
복음과 교회.
안녕하세요. 주 안에서 가족된 북조선에 계신 성도 여러분, 복음과 교회의 진행을 맡은 디모데 목사입니다. 이 시간은 여러분들과 함께 전 세계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과 선교지의 소식들을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도 함께 하실 사무엘 형제님, 예은자매님 두 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강사무엘입니다.
안녕하세요, 예은자매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인도 꿀루에서 사역하시는 명은주 선교사님 가정의 기도 편지를 통해 선교사님의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우리 먼저 인도와 꿀루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네, 인도는 중국과 함께 세계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나라입니다. 약 15억 명 이상이라고 합니다. 땅도 거대한 나라죠. 세계에서 일곱 번째로 큰 나라입니다. 인도 최북단에서 남쪽 인도양 해변까지 직선 거리가 무려 3,200km이고 동서 거리도 3,000km입니다. 이 거대한 나라에는 단일한 민족만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오랜 역사 속에서 이제는 한 나라처럼 되어 지내고 있긴 하지만 실제로는 전혀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수천 개 이상의 다양한 민족들이 있습니다.
와, 엄청나네요. 그렇게 수천 개 이상의 다양한 민족들이 모여 살고 있다면 인도에는 그만큼의 많은 언어들이 있다라는 이야기겠네요.
맞습니다. 그게 가장 큰 인도의 특징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민족, 다언어, 다문화의 나라.
그렇군요. 또 인도는 힌두교의 나라이기도 하죠?
네. 힌두교는 사실 네팔에서 시작했다고 하지만 인도야말로 진정한 힌두교의 나라죠. 힌두교는 사실 우리가 아는 다른 고등 종교와는 조금 다른데요. 일단 힌두교에는 특정한 신이 없습니다. 그냥 브라만이라는 절대적 존재가 있는데 그 브라만이 다양한 형태의 신으로 나타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겨난 신들의 수를 상징적으로 33억 개의 신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33억 개의 신이 있다고요? 오, 거의 백과사전이네요. 너무 많은데요?
네, 말 그대로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그만큼 힌두교계에서는 모든 것에 신이 있다고 믿는다는 뜻입니다. 그 많은 신들 중에서도 브라흐마라는 신은 창조의 신, 비슈누라는 신은 창조된 세상을 유지하는 신, 시바 신은 세상을 파괴하고 변형시키는 신이라고 하고요. 이 세 신이 힌두교에서 가장 중요한 3대 신이라고 합니다.
네, 그렇군요. 뭔가 복잡하기만 한데요. 그들 나름대로는 정리된 생각 체계가 있겠죠.
그렇겠죠. 매우 궁금해지네요. 그렇게 많은 신들이 있는데 힌두인들은 누구에게 절하고 어떻게 기도하나요?
힌두교도들은 자신들이 신을 선택해서 보통 특정한 신을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합니다. 다신교이지만 개인 신앙은 그 중에서 선택한 신 하나만 골라서 믿는 것이죠.
그렇군요. 자신들이 신을 정해서 그 신에게 절하고 기도하는 신앙이군요. 우리로서는 다 이해하기 힘든 아주 독특한 세계관입니다.
네, 그렇죠. 그런데 단순히 종교적인 면만 알아본다고 해서 인도의 힌두교를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다 이해하기는 힘들지만 인도인들에게 힌두교는 단순히 종교가 아니라 삶의 규칙이자 신념이고 또 모든 문화 그 자체입니다. 인도의 모든 정치인들, 특히 수상이 되려면 힌두교의 수호자가 되어야 합니다.
뭔가 들은 것 같은데 그럼에도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면이 많네요.
네, 힌두교에는 이슬람의 꾸란이나 기독교의 성경과 같은 경전이 있는 것도 아니죠. 그리고 문서로 된 교리서나 율법서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거기에 힌두교를 누군가 시작했다는 것도 없습니다. 그 누구도 힌두교에 시작된 이야기를 알지 못한다고 합니다.
네, 제가 이해해보기로는 인도인들의 힌두교는 겉으로 보기에는 일단 다신교입니다.
네.
범신론적이라는 면에서는 일본과 비슷한 세계관입니다. 그런데 안으로 들어가 보면 또 브라만이라는 유일한 최초의 신이 있다라고 믿기 때문에 또 유일신적입니다. 굉장히 독특한 체계를 가진 종교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어떤 면에서는 불교와도 비슷한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힌두교도들도 불교도들과 마찬가지로 사람의 육체가 죽고 나면 영원히 끝나는 것이 아니라 환생한다라고 하는 윤회를 믿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사는 동안에 어떻게 착하게 살았느냐에 따라 다음 생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믿는 것이 그 업보를 믿는 것이죠. 이런 면에서 보면 불교적이기도 하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앞에서도 잠깐 말씀드린 대로 힌두교는 단순히 개인의 신앙을 넘어서서 태어나서 자라나고 죽을 때까지 함께 살아가는 그 사회 공동체 속에서 함께 지키고 믿어야 하는 데서 사회문화적이기 때문에 이슬람교와 비슷합니다.
네, 우리가 아는 종교들과 다 비슷하면서도 또 모든 것이 혼합된 모습이라고 이해가 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오늘은 인도 꿀루라는 곳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의 편지를 읽어볼 텐데요. 그에 앞서서 인도와 힌두교에 대해 조금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편지를 보겠습니다. 사무엘 형제님께서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편지 보겠습니다. 평안하시죠. 인도 수도 델리의 공기질이 위험 수준을 넘었다라는 뉴스를 요즘 매일 듣고 있습니다. 여기 히마찰주에서 맑은 하늘을 보며 깨끗한 공기로 숨을 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새삼 깨닫습니다. 우리 부부는 한 달 반 정도 남편 고향인 마니푸르주에 있다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도 편지에서는 남편 고향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마니푸르주는 미얀마를 국경으로 하는 주입니다. 이 주는 여러 종족이 살고 있는데 남편은 땅굴 나가에 속해 있습니다. 1894년에 스콜랜드 선교사가 들어와 복음을 전하였고 1923년에 부흥이 일어나 땅굴 나가 종족이 집단 개종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 땅굴 종족의 성경책이 보급되었고 교회 그리고 학교들이 설립되었습니다. 우리 부부는 땅굴 초대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렸는데 전통 의상으로 교회에 온 어린이로부터 어르신분들까지 큰 예배당이 꽉 찬 모습을 보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특히 젊은이들이 예배를 섬기는 모습은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땅굴 나가와 함께 여러 나가 종족도 기독교로 개종을 했는데 나가 종족은 1947년부터 나가 국가 설립 의지를 드러내기 시작하여 인도가 영국으로부터 독립한 후부터 지금까지 문화와 종교가 다른 인도로부터 계속 독립을 원하고 있습니다. 나가 종족은 그들의 법과 국기를 만들고 독립군도 형성하면서 인도 정부와 싸우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치적인 상황 때문에 마니푸르주도 인도 정부의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어서 도로가 비포장인 곳도 많고 상수도 시설도 갖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불확실한 정치 상황 때문에 인도 기업과 외국인 기업도 마니푸르주에 투자를 꺼리는 상태여서 이 주에서는 대학을 졸업해도 마땅한 직장을 구하지 못하는 젊은이가 많습니다. 비록 종족 전체가 복음을 받아들였지만 가난 때문에 술과 마약에 빠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지역의 정치적인 혼란이 평화적으로 잘 해결될 수 있도록 그리고 나가 청년들이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사용되어서 인도, 중국 그리고 미얀마 선교사로 준비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명은주 선교사님은 지난번에도 한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북인도 히마찰이라는 곳에서 인도의 현지인 목사님과 결혼하고 가정을 이루어 그 땅에 깊이 뿌리내리고 사역하고 있으신데요. 선교사님 개인은 아주 오래전 20대 때 혼자 여성 선교사로 인도에 가서 지금까지 거의 30여 년 가까이 사역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남편인 아취 목사님의 고향에 대해 나눠주시면서 기도 부탁을 해오셨습니다.
일단 남편 아추이 목사님의 고향은 마니푸르라는 지역이네요. 그 지역은 북인도의 동쪽 끝에 있어서 옆나라 미얀마와 마주하고 있는 국경 지역이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그 지역에서는 소수민족들이 많은데 그 중에서도 땅굴나가라는 이름의 소수민족 출신의 목사님이라고 소개해 주었습니다.
네, 그런데 그 지역에는 일찍이 스코틀랜드 선교사들에 의해 주의 복음이 전파되었는데 남편 목사님이 나고 자란 그 땅굴나가 종족이 전체가 집단 개종을 했다는 놀라운 이야기를 전해주었습니다.
기독교 역사에서도 이와 같은 민족 전체 집단 개종에 대한 기록은 대륙마다 적지 않게 있었다라고 들어본 적은 있지만 이렇게 구체적인 이야기는 처음 듣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아마 부족 중심 사회의 특성상 부족의 지도자가 개종을 하고 예수님을 믿고 성경을 읽기 시작하게 되면 지도자를 따라서 그 민족 전체가 개종하게 되는 건데요. 참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땅굴 나가 종족, 한 종족이 한꺼번에 하나님을 믿게 된다면 그 영향력은 엄청났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사회가 바뀌고 모든 전통도 문화도 바뀌는 것을 의미하니까요.
그렇네요. 그리고 마을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학교에서는 기독교 교육이 시작됩니다.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설명이 안 되는 일인데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우리가 전에 들은 이 하나님의 이야기,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사람을 사랑하셔서 사람을 죄악과 어둠의 구렁텅이에서 건져내신 이야기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이야기,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 중요하다. 전해지기만 하면 그리고 믿는 자가 생겨나고 그에게 구원이 임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 라는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또 부끄러운 모습들도 많네요. 우리들의 신앙이 때로는 너무 똑같은 일로 반복하는 것만 같고 종교적인 관습대로 행하는 예식 같기만 해서 살아계시고 모든 안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복음 속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잊고 살아갈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복음 그 자체가 하나님의 사람을 구원하게 하는 능력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그 이야기를 아직 모르는 사람에게 그 이야기를 전할 의무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아멘.
오늘 선교사님의 나눔을 통해 1923년 북인도의 마니푸르에서 있었던 놀라운 부흥에 대해 듣게 되어서 감사하네요. 부흥의 이야기들은 참으로 놀라운 것 같습니다. 잘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한편 민족 전체와 도시 전체가 기독교화 되었다 보니 온갖 범신론으로 가득한 인도의 다른 주변 지역이나 중앙정부에서 이곳을 향해 탄압이 있었고 결국 독립운동을 하려 했지만 그로 인한 중앙정부로부터 차별을 받아서 가난한 지역이 되었다라는 이야기는 한편으로 마음이 많이 아프기도 합니다. 하지만 믿음의 삶을 위해 가난을 선택한 위대한 믿음의 선배들의 이야기들로 들려지기도 합니다. 그 어려움 속에서도 그 민족은 여전히 어린이들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배하는 것을 멈추지 않고 있다라는 소식에 감동을 받습니다.
하지만 상대적인 가난으로 인해 술과 마약에 빠진 젊은이들도 있다고 하는 소식은 참 안타깝습니다. 선교사님께서 기도 제목으로 나눠주신 것처럼 이 일은 마니푸르 땅굴 나가 종족이 짊어지고 가야 할 십자가가 아닐까요? 하나님께서 그분들의 고통의 호소를 들으시고 새 일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행하실 것을 기대함으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아멘. 위대한 일을 이 땅에, 놀라운 일 이 도시에 이루어질 거라 믿습니다. 아멘.
네, 맞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사무엘 형제님께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놀라운 복된 소식을 전해주심에 감사합니다. 그 소식이 누군가에게 의해 저에게 전해졌기에 저희들이 그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또 예수님을 알게 되어 오늘날 이때까지 은혜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와 같은 놀라운 일이 100여 년 전 북인도 마니푸르에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것도 한민족이 함께 하나님께 돌아왔다라는 그 역사를 들으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지금 마니푸르는 힌두교로 무장한 인도 정부에 의해 탄압을 받고 있습니다. 마니푸르는 독립을 원한다라고 합니다. 저희는 다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크신 계획과 선하신 뜻을 그 땅에 이루어지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무엇보다 하루속히 마니푸르의 새로운 살길을 열어주셔서 젊은이들이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크신 섭리하심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들의 쓸 것을 넉넉히 채워주시고 미래의 소망이 될 산업을 일으켜 주옵소서. 그리 할 끝날까지 믿음을 지키며 믿음의 계보를 잇는 마니푸르의 청년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그들을 통해 인도와 미얀마의 주의 능력의 복음이 전해지게 하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이어서 성교 편지를 읽어볼게요. 이번에는 예은자매님께서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남편 가정의 시댁에는 시누이가 위탁 가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아인 3명의 어린이와 아버지가 없는 아이들 4명 그리고 시누이 자녀 3명을 돌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느낄 수 있었습니다. 가장 작은 자에게 하는 것이 나에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계속 생각이 났습니다. 이 아이들을 품고 중보 기도하고 공부를 도와주면서 이들을 축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이들 모두가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함께 기도해 주세요.
네. 명주 선교사님의 남편 목사님의 가정은 정말 사역을 넘어서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삶을 살고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 땅 마니푸르에 한번 가보고 싶어졌습니다. 하나님을 민족이 함께 섬기며 살아간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눈으로 한번 보고 싶어졌습니다.
정말 그렇네요. 놀랍습니다. 특히 남편 목사님의 누이가 가정에서 일종의 거아원을 운영하고 있다는 소식인데요. 자신의 자녀들도 있으신데 다른 부모 없는 아이들을 데려다가 함께 키우고 있다는 건데요. 믿음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삶 속에서 행동으로 나타낼 때 증명된다는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17절인데요. 같이 읽어볼게요.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며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아멘. 아멘.
사역의 간판을 내세우는 거아원 사역이 아니라 가정에서 거리의 아이들을 데려다가 키우는 삶은 이 야고보에서 말씀하신 삶과 신앙이 일치하는 믿음을 보여주고 있으시네요.
네, 너부 한편으론 저도 부끄럽습니다. 저도 그런 조건 없는 섬김과 사랑을 받아 보았는데요. 복음은 말로 전해지는 것 같지만 사실 믿음의 행함의 삶을 통해 더 강력하게 전해지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저희도 그런 살아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가 처음에 인도의 힌두교에 대해서 나눴었습니다. 인도 힌두교도들은 그 세계관에 가득한 범신론적인 생각 때문에 하나님의 복음이 받아들여지기가 어렵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선교사님 남편분의 가정의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제 생각이 틀렸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 어떤 말로 복음의 이야기들을 전한다고 해도 인도인들은 듣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실제로 살아간다면 그들의 삶을 보고 인도 사람들이 그들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발견하고 믿게 될 것입니다. 사실 이 고백은 오래전 인도에서 사역하던 스탠리 존스라는 선교사에게 인도의 정신적 지도자였던 마하트마 간디라는 사람이 해준 이야기였습니다.
마하트마 간디라면 인도의 성자라고 불리는 사람이잖아요. 인도가 영국의 식민지 시절에 많은 인도인들이 영국과 대항해 싸우다가 죽어갈 때 간디는 평화적인 방법으로 또 영국이 한 것과 같은 힘의 논리가 아닌 그들보다 더 높고 고상한 정신과 마음의 힘으로 싸울 것을 주장했습니다. 어찌 보면 간디의 가르침은 예수님의 가르침과 일맥상통합니다.
그러게요. 또 그 모습을 보면 저희가 예수님을 더 깊이 바라보게 되네요. 사실 우리가 믿는 이 복음은 단지 십자가에 달린 교회 예배당 안에서만 누리는 만찬이 아니라 거리와 삶의 현장에서 나타나야만 하는 살아있는 복음입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간디가 말했습니다. 그는 어느 날 사람들이 많이 모인 기차역에서 기자들에게 둘러싸여서 한마디를 해주세요 하는 부탁에 성경책을 꺼내들더니 마태복음 5장부터 나오는 예수님의 산상수훈을 천천히 낭독했다고 합니다. 그는 스스로를 자신은 그리스도인은 아니지만 이 책에서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살아가세요라고 하는 당부를 하고 연설을 마친 적이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본 미국 선교사였던 스탠리 존스가 간디에게 찾아가자 그에게도 비슷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도인들의 마음을 얻고자 한다면 당신들 기독교인들과 선교사들이 먼저 예수님처럼 살아가세요라고.
참으로 도전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간결하지만 강력한 내용이네요. 예수님처럼 살면 되는 건데 우리는 참 그렇게 살아내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간디가 선교사님에게 말한 내용에 오늘 우리가 이야기 나눈 많은 말들의 핵심이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인도의 힌두교가 강력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인도인들에게 전해지지 못하는 것이 아니다. 인도인들의 세계관이 범신론으로 오염되었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아니다. 그들에게 하나님과 그 복음이 무엇인지 보여줄 사람들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죠.
네, 방금 사무엘 형제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이 잘 정리된 것 같습니다. 오늘날 세계 선교에 남겨진 높은 장벽은 중동의 이슬람과 인도의 힌두교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곳으로 파송된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직접 그 땅으로 가지 못했기 때문에 그 땅으로 가신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선교사님들 위해 기도할 때 특별히 예수님을 닮은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그곳에서 뿌리 내리시고 그들과 함께 지내면서 그들에게 삶을 통해 하나님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리고 이곳 남조선 땅에 남아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눈이 늘 나 자신만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의 눈이 바라보는 땅과 사람들을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바쁜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눈이 바라보는 것이 곳에 잠시 멈춰서서 그곳에서 우리를 통해 나타내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삶으로 살아내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리고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사랑하는 고향 땅 조선에 계신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자매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의 처한 상황이 어려우시더라도 오늘 우리가 나눈 것처럼 열방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해 같이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과 상관없어 보이는 이웃들과 나라의 지도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십시다.
귀한 권면의 말씀들 감사합니다. 예은자매님께서 선교사님께서 나눠주신 기도의 요청들을 가지고 저희들을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마니푸르에서 살고 있는 명운주 선교사님 시댁 식구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온 종족이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특별한 땅 마니푸르에서 귀한 나가 종족들이 계속해서 믿음의 삶을 실제로 살아낼 수 있도록 힘과 지혜를 더해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선교사님 신우이 가정에서 3명의 번 자녀들과 더불어 7명의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을 함께 키우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먹이고 입히고 공부도 시켜야 할 텐데 많은 것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저 가정의 곳간에 넘치게 축복해 주세요. 저 가정에 필요한 영혼육의 양식을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계속해서 힘을 내서 믿음의 싸움을 끝까지 잘 싸워가도록 도와주세요.
아멘.
그곳에서 드려지는 기도와 예배 가운데 성령님 늘 함께해 주시고 거룩하고 순결한 세대로 잘 자라나도록 도와주세요.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인도 마니푸르 기독교인들의 역사와 또 삶의 모습들을 살펴보면서 참 많은 것들을 느끼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도 느껴졌고 또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도 느꼈습니다. 그리고 나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그런 계기도 되었는데요. 나의 믿음이라는 것이 교회 안에서만 머무를 게 아니라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붙여주신 수많은 친구들과 나의 이웃들에게 향해 나아가야겠구나 라는 결단을 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두 분은 함께 하시면서 오늘 어떤 것들을 느끼셨습니까?
네, 저는 오늘 선교사님 소식을 들으면서 예수님이 많이 생각이 났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빛 대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지만 그리고 우리의 참된 주인 대신 그분이 오셨지만 어둠은 빛을 깨닫지 못하더라. 그리고 그 안에 사람들은 그 주인을 깨닫지 못하더라라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보여지는 본문이 사마리아 여인 본문이잖아요.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다가가셨을 때는 뜨거운 햇볕이 내리쬐는 그 사마리아 여인 어쩌면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고 무시받고 그 모습에 갇혀 있어가지고 자기 자신이 살고자 하면 어쩌면 스스로 담을 높이 쌓아서 사람들과 격려하고 마음의 상처가 가득하고 예수님의 그 따뜻한 말 한마디에도 날선 날카롭게 반응하는 그 모습 어쩌면 그게 인도인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쩌면 그게 지금 우리 저 고향 땅에 있는 또 수많은 백성들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되신 예수님이 찾아와도 어쩌면 이 세상에서 우리가 그 빛되신 예수님께 반응하는 모습은 상처 많은 그 영혼의 모습으로 반응하는 건 아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조롱하고 박해하는 자들 앞에서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셨던 것처럼 오늘 선교사님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그들이 변화되지 않는 것은 그들이 잘못에 있는 것이 아니라 참된 본인 모습이 없어서 그런 거 아닌가. 그래서 저희도 예수님의 모습으로 걸어가야 되겠고 고향 땅에서 수고와 헌신으로 나아가시는 신자님들 그 본이 되는 모습으로 묵묵히 걸어가실 때 예수님처럼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로 그 땅에 언젠가는 복음의 부흥이 이 민족이 하나님께 온전히 돌이켜서 우리 한민족이 다시 한번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날이 오기를 간절히 기도해 봅니다.
아멘.
저는 야고보서 2장 말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는 말씀이 실제 삶 속에서 어떻게 살아 움직이는지를 선교사님의 시댁분들이 섬기시는 고아원 사역을 통해 말이 아니라 삶으로 증명되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그분들은 복음을 설명하기에 앞서 아이들의 곁에 머물며 먹이고 입히고 돌보는 일상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계셨고 또 쉽지 않은 환경 속에서도 조건 없이 아이들을 품는 그 순종의 삶이 참된 믿음의 깊이를 보여주는 것 같았습니다. 그분들의 삶은 단지 믿음의 고백이 아니라 매일의 선택과 희생으로 이어지는 순종임을 분명히 드러내고 있는 것 같아요. 말씀이 삶의 녹아 살아내질 때 그 자체가 가장 힘있는 복음이 된다는 사실을 다시 깨닫게 되고 또 도전하게 되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방송 들으시는 북조선 성도님들은 어떤 마음으로 함께하고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언젠가 여러분들과 자유롭게 얼굴과 얼굴을 서로 바라보면서 주 안에서 교제하는 날들이 오게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아멘.
하나님의 영은 지금도 북과 남 위에 모든 땅에서 운행하고 있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끝까지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을 멈추지 맙시다.
아멘.
끝까지 그분을 향한 그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새롭게 일하시는 것들을 기대하며 나아갑시다.
아멘.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한 주간 승리하시고 다음 주 토요일 밤 12시에 전 세계의 선교 소식을 가지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북조선과 남조선에서 마음과 마음을 모아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의 날을 기억하며 일요일을 맞이합니다. 함께하는 주일 예배. 사랑하는 북조선연합교회 성도 여러분, 함께 예배드림에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 다같이 묵상하심으로 2026년 1월 25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자녀들의 기도를 들으시는 여호와 하나님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여호와, 그의 언약을 의지하여 나아가오니, 그의 계명을 묵상하며 나아가오니 여호와 하나님이시요. 오늘도 그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인애를 베푸시며 사랑의 손길로 도우소서. 오늘도 괴로워하며 눈물로 부르짖으며 주께서 우리를 버리실까,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히 끝나는가, 그가 베푸실 긍휼은 그치셨는가 질문하는 이들에게 말씀하사 의심 버리고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분의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기억하며 그분은 살아계시며 참으로 신실하신 여호와이심을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소서. 주의 팔로 주의 백성 곧 야곱과 요셉의 자손들을 속량하셨사오니 그분을 의지하오니 오늘도 저에게 말씀하소서. 이 조선 땅에 말씀을 내려주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하나님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내 주의 나라와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천성과 같아서 자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생활과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좋아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축복이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아멘.
이 시간 교독문 12번 시편 19편의 말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송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지난 한 주간의 죄를 침묵으로 회개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용서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새로운 회복의 은혜를 베푸시는 그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주여, 오늘도 새로운 피조물로 하루하루 살아가게 하옵소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곧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에 힘입어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예배를 위하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배받기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구원받은 백성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예배합니다. 예배자로 불러주심에 감사하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저희를 통해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주님, 주님 앞에 설 때마다 늘 죄인임을 깨닫습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세상과 스스로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살아가는 죄인들입니다. 우리의 죄악으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이 땅은 황폐화되었사오니 주여, 이 죄인들 회개하며 통곡하며 나아가오니 주의 얼굴빛을 이곳에, 이 교회에, 이 나라에 비추사 회복시켜 주옵소서.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붙잡고 나아가오니 보혈의 피로 깨끗해 씻어주소서. 사랑의 주님, 이 땅의 인민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 어느 때보다 추운 계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강한 추위 속에 굶주린 배를 움켜쥐고 살아가는 이 나라 인민들을 불쌍히 여겨주소서. 어린아이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추운 겨울 산에 나무하러 가는 발걸음들 지켜주시고, 혹 동상에 걸려 목숨 잃는 일들이 없도록 하소서. 주여, 이른 아침부터 마실 물을 찾아 떠나는 발걸음, 추운 강물에 빨래하러 나아가는 발걸음 모두 지켜주시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위 속에 계속되는 노욕과 착취를 주님께서 다 아시오니, 주여, 무거운 짐 가운데 부르짖는 이 조선 땅의 인민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응답하소서. 속히 이 땅에 영적 겨울이 지나가고 회복의 봄이 오게 하소서. 추운 겨울 봄을 기다리며 하루하루 버텨가고 있는 인생들입니다. 주님의 회복을 바라보며 지금의 고난도 인내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소서. 너무나 어려운 이웃들에게 저희가 도울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예수님의 사랑으로 따뜻한 손길을 내밀 수 있는 저희 북조선연합교회 성도들 되게 하소서. 그리하여 너무나 추운 겨울, 배고픈 겨울이지만 저희의 헤아리는 손길로 인하여 이 추운 겨울이 더욱 따뜻해지고 뼛속까지 파고드는 시린 고통이 훈훈함으로 녹아지게 하소서. 주님이 주신 새로운 삶, 이 조선 땅에서 충성 다하며 살아가길 원하오니 성령님 도와주소서. 지금도 저희를 위해 기도하는 남조선 교회 성도들을 주여 지켜주소서. 오늘도 말씀을 들고 서시는 강중산 목사님, 주님의 능력으로 붙드셔서 그의 입술에서 선포되는 말씀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소서. 살아계시며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생명이요 길이요 진리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12장 1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몫을 누릴 것임이라. 아멘. 오늘은 강중산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인생은 살아가면서 누군가를,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기다립니다. 친구를 기다리고, 결과를 기다리고, 사람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지금처럼 추운 겨울은 빨리 봄이 오기를 기다리죠. 기다림은 우리의 일상 속에서 때려야 뗄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의 신앙생활에도 기다림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삶입니다. 그 기다림이 때로 길고 힘들지만 하나님은 오늘 다니엘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아멘. 이 말씀을 자칫 우리들이 오해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을 기다리라는 것이 인생이 끝나는 날을 기다리라는 것처럼 우리들에게 받아들여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이 말씀 속에는 아무것도 하지 말라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지혜롭게 신실하게 일상을 살아갈 것, 바로 이 뜻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마지막 때의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너무나도 고통스러웠습니다. 그 환상은 다니엘서 10장부터 12장까지 이어지는데 전쟁과 기근, 폭군의 압제, 하나님의 백성이 겪게 될 시련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환상의 내용이 얼마나 무서웠는지 다니엘이 이번에는 번민하는 것을 넘어서 3주 동안 슬퍼하며 금식하게 했다라고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다니엘은 포로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회복을 믿고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언젠가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셔서 포로된 삶에서 구원시켜줄 것이라는 이런 소망을 가지고 그가 살아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회복이 아닌 거죠. 오히려 아직 고난이 더 남아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말씀 앞에서 다니엘은 절망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십니까? 이런 질문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기다림의 시간은 이처럼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는 시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다림의 시간을 보낼 때 중요한 것은 어떻게 기다리는가입니다. 오늘 본문이 기록된 다니엘서 12장 6절을 보게 되면 이 환상 속에 한 사람이 이렇게 묻습니다.
이 놀라운 일의 끝이 어느 때까지냐? 아멘.
아멘. 이 일이 언제쯤 끝날 것인가를 묻고 있는 거죠.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도 같은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이 어려움이 언제 끝납니까? 우리의 기도의 응답은 언제 이루어집니까? 다니엘도 이 대답을 듣고 싶었을 것입니다. 어려움의 시간이 찾아온다라고 하는데 그 시간이 언제쯤 끝날 것인가 그가 궁금하지 않았을까요? 하지만 하나님은 이런 질문 가운데 구체적인 날짜를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임이니라.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처음에는 아무것도 알려주시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참 야속하고 너무하신 분이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본문을 묵상하면서 살펴보니까 하나님은 비록 끝이 언제인지를 알려주지 않으셨지만 우리들이 또 다니엘이 어디로 가야 할지에 대한 방향은 알려주셨다라는 것을 우리들이 볼 수 있습니다. 그 방향은 바로 신실함입니다. 오늘 본문인 다니엘서 12장 13절을 다시 보게 되면
끝날까지 신실하여라. 내가 평안히 쉬다가 마지막 날 내 몫을 누릴 것이다. 아멘.
아멘. 다시 말해서 결과보다는 과정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다니엘이 환상에 매어 절망하지 않고 오늘 주어진 자리를 충실히 살아가길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이 이 땅을 살아갈 때 회복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어려움이 남아있다. 여기에만 초점을 맞춰서 그가 낭망하고 좌절해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자신에게 주어진 그 자리를 충실히 살아갈 걸 원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다니엘이 주어진 일상을 충실히 살아가며 동시에 지혜로운 자로 세워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12장을 읽어보면 지혜로운 자 또는 지혜 있는 자에 대한 말씀을 계속 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다니엘서 12장 3절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오른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다니엘서 12장 10절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아멘. 아멘.
자, 이 말은 다니엘도 또 우리들도 지혜 있는 자로 살아가라 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지혜로운 자란 어떤 사람일까요? 잠언에서 지혜를 우리들에게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그분이 하시는 일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일상을 살아내는 것, 그것이 바로 지혜로운 자의 삶입니다.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너는 지금 네가 있는 자리로 돌아가라. 그곳에서 맡은 일을 하며 나를 기다려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다니엘은 이때의 왕궁의 관리로서 또 포로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 일상의 자리를 그가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이 언제 끝날까라는 질문보다 지금 내가 어디에서 어떻게 살고 있느냐, 바로 이것을 보신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기다림이라는 것은 멈춤이 아닙니다. 기다림은 믿음의 시간이며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을 견디는 순종의 과정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자, 이 말은 이제 일상으로 돌아가라, 그곳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충실히 살아가라 라는 그런 초대인 것이죠. 우리의 삶에도 기다림이 있습니다. 기도의 응답을 기다리고 회복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립니다. 그러나 그 기다림의 끝에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목, 평안과 보상이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들이 이 말씀을 붙들길 원합니다.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끝까지 신실하라.
아멘.
하나님은 기다림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시며 그 끝날에 우리의 몫을 친히 허락하실 것입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질문들을 하게 됩니다. 주어진 상황들을 보면서 주님, 이 현실은 언제 끝날까요? 주님, 이 어려움은 언제 끝날까요? 주님께서는 언제 이 땅에 다시 오시렵니까? 이런 질문들을 우리는 수없이 되뇌이며 고민하며 살아갑니다. 주님, 이런 기다림 속에서 우리들이 과연 무엇을 붙들어야 됩니까? 이런 고민들과 이런 기다림 속에서 우리들이 좌절하지 않고 낙망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 없음을, 부족함을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께서 굳게 붙들어주셔서 우리의 기다림의 시간이 멈춰있는 신앙이 아니라 우리의 그 기다림의 시간이 주님께서 허락해주신 일상을, 주님께서 허락해주신 그 모든 시간들을 주님과 함께 충실히 살아내가는 그러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렇게 주님과 함께 주어진 시간들을 잘 기다리다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시는 그날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실 그 몫을 잘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런 복된 인생들, 성도들 되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친히 역사하시며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께서 우리 남겨진 인생들 가운데, 기다림 가운데도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은 봉헌 시간입니다. 우리가 헌금할 수는 없지만 이 시간 생각나는 이웃의 필요가 있다면 예수님의 사랑으로 돕고 물질로 섬길 수 있으면 섬기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찬송가 50장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찬양하시면서 우리의 물질과 삶을 주님 앞에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바치네. 사랑하고 의지하여 주만 따라가겠네.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아멘.
오늘도 저희 북조선 연합교회와 함께 강준성 목사님 예배 드렸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에도 강준성 목사님이 오셔서 함께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귀한 말씀 나눠주심에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기다림이란 너무나도 중요한 성품 중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또 목사님께 여쭙고 싶은 또 말씀도 있는데요. 목사님은 또 하나님과 함께 신앙생활을 함께 동행해 오면서 수많은 성화의 삶을 또 거치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서 목사님에게 가장 큰 그 기다림의 시간은 언제였는지, 그 기다림의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빚어가시고 또 만들어가시고 그때는 알지 못했지만 시간을 지나고 나니, 돌아보고 나니 하나님의 뜻을 또 발견하게 되는 그러한 이야기가 있다면 한번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에게는 이제 수많은 이런 다 비슷하시겠지만 이렇게 네. 기다림의 시간들이 있었는데요. 이제 그 중에 예전에 이제 제가 이제 호주라고 하는 나라에 이제 1년 네. 동안 체류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제 그때 당시에 체류를 하면서 정말 매일같이 일을 했거든요. 네. 참 많은 일을 했습니다. 4시에 일어나서 이제 퇴근을 하고 나면 거의 뭐 10시, 뭐 이렇게 11시, 이제 이렇게 네. 끝나고, 이렇게 참, 이렇게 긴 시간 일을 하면서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아, 이 땅에 내가 왔는데, 이 나라에 왔는데, 이렇게 일만 하다가 내가 돌아갈 것인가, 네. 여기에 내가 왜 왔는가, 이제 이런 기다림, 이런, 뭐, 이제 목적에 대한, 이유에 대한 이제 기도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언제쯤 내가 이 기도의 응답을 받을까라는 고민을 했었는데, 그러던 중에 제 눈에 들어온 게 있었죠.
네, 뭘까요?
수많은 청년들이 이제 다 호주에 와서 네. 저랑 똑같이 일을 하면서 이제 이렇게 무분별한 삶을 살아가는 청년들을 좀 보게 됐습니다. 아무렇지 않게 이제 이렇게 형제 자매들이 동거를 네. 한다거나 네. 이렇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무너져 있고 또 자신이 열심히 일을 해서 받은 이런 대가를 가지고 좀 허랑방탕한 이러한 모습을 보여준다거나 이런 걸 보면서 문득 깨달은 게 있습니다. 아, 저 청년들에게 필요한 게 무엇일까? 아. 이런 고민을 하다가 아, 저 청년들에게는 복음이 필요하겠구나.
아, 호주라는 나라가 아니라 네, 네 복음이 필요하고
복음이 필요하겠구나라는 이제 이것들을 좀 진지한 고민을 했던 시간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 내가 이 나라에 온 이유가 네. 이것을 좀 보게 하심이 아닐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제가 이제 이 신학대 학원을 가기 전에 좀 네. 고민을 했습니다. 이걸 가야 될까 말아야 될까라는 고민을 하다가 네네. 이 질문에 대한 답까지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구나. 그러면 지금 당장 내게 필요한 건 아, 빨리 한국에 돌아가서 이
순종하고
예, 네. 이렇게 해서 신학대 학원을 지나가고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아가야겠구나라는 이제 이런 결단을 얻게 됐죠.
네. 되게 귀한 나눔이고 어쩌면 그 일할 때는 내가 왜 하지? 그렇죠. 과연 나한테 도움이 되는가라는 수많은 또 주변을 살펴보았을 때도 아, 참 암담하고 참 이게 맞나 싶었는데 그 속에서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또 내용과 또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분명히 있었네요.
네, 맞습니다.
네, 이 시간 목사님께 또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어쩌면 저희 북조선에 있는 계시는 청년분들도 그런 같은 심정일 것입니다. 좀 있으면 이제 군대를 또 앞두고 계시는 분들도 있는데 다 아시겠지만 저희는 군대 가면 10년이라는 세월을 또 보내야 되고 그 안에서 의미 있는 생활이라고 하면 의미 있어 보이겠지만 그게 아니라 강압적으로 못 먹고 생명까지 걸고 다녀오거든요. 남자 같은 경우에 두 명 가면 한 명만 집에 돌아온다라는 이야기 쓸 정도로 그러한 청춘들의 희망과 소망이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또 이제 동거도 말씀하셨는데 저희 북조선에서도 마찬가지게 그 도덕적 윤리가 깨져가고 있고 지금은 러시아 파병으로 수많은 청년들이 죽음 가운데 내몰리지 않습니까? 그 청년들을 위해서 목사님께서 좀 짧게라도 또 함께 기도해 주시면 어떨까 싶은데 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또 이렇게 북조선 땅에 또 수많은 청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자신의 인생을 놓고 앞날을 놓고 이제 군대라고 하는 이런 어려움을 맞닥뜨리고 또 이것들을 준비하며 또 두려운 마음을 가진 자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 청년들의 마음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눈물을 주님께서 기억하시며 닦아주시옵소서.
주여.
주님, 그런 상황 속에 놓여 있을 때 그 속에서 과연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 어려움의 시간이 언제쯤 끝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할 텐데 그 속에서 혼자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혼자 주변을 돌아보며 결단하고 결과를 찾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더욱더 의지할 수 있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영안들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그런 믿음의 눈이 열리게 하여 주셔서 주님과 함께 그 고통의 시간들을 어려움의 시간들을 잘 감내해 나갈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시간 속에서 아 주님께서 이런 이유로 나를 이곳에 보내셨구나라는 목적을 발견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 여전히 이 북조선 땅에 이런 도덕적 개념들이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주님, 자꾸만 어려워지는 이런 시대 가운데 주님께서 또 그 땅에 있는 주의 자녀들에게 무엇을 또 지키며 살아갈 것인가, 과연 무엇이 옳은 것인가, 이런 고민들을 하게 하여 주시고 그 옳은 길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결단이 있도록 주님 마음에 주장하여 주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렇게 무너져가는 그런 세상 가운데에서 주의 자녀로 빛을 드러내며 옳은 길이, 복된 길이 여기 있다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인생 되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또 목사님께서 나눠주신 간증과 또 말씀을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기억납니다. 아브라함과 어쩌면 또 요셉과 이러한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해서 복의 통로로 사용하시겠다라고 말씀하여 주시거든요. 아브라함과 함께 떠났던 또 롯이 있었고 또 요셉으로 말미암아 그의 형들과 그의 가족이 구원을 받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이렇게 어려운 때일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다니엘과 같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 한 명 한 명의 성도들이 더욱 소중한 때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하는 그 눈물의 씨앗이 우리 북조선 땅에 소망의 씨앗으로 다시 꽃피는 날을 소망하면서 오늘 하루도 살아내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강준상 목사님께서 봉헌기도와 축도해 주심으로 2026년 1월 25일 주일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또 주님 앞에 드리는 귀한 마음들이 있습니다. 주님이 귀한 물질들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이 마음과 물질을 주님이 원하시는 곳에 또 주님이 이끄신 곳에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드시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어려운 일을 돕는 곳에 또 필요한 이들의 채움에 주님께서 적절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그 모든 과정들이 주님의 은혜였다, 주님의 인도하심이었다, 이런 고백이 있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또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여전히 우리의 필요를 하는 또 여전히 복음의 필요가 있는 그런 자들을 기억나게 하여 주시고 또 그런 자들을 떠올리게 했을 때 비록 내가 물질로 섬기지 못한다 할지라도 기도로 동역하며 우리가 그들을 마음에 품고 함께 주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또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우리 안에 내주하심, 역사하심이 이 땅을 살아가는 그 일상들이 그냥 주어진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시간이며 주님이 이 땅에 오심을 기다리는 시간임을, 그래서 그 일상을 충실히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교회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